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요. 제자 훈련에 매우 열정을 가지고 많은 그런 소중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오카는 목사님이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와 연관해서 이게 이제 오래전인데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빛과 소금. 근데 그 2004년도에 실린 그 기사인데 거기에 이 옥 목사님하고 인터뷰 했던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 목사님에게. 아, 목사님, 한 가지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답했냐면 가장 큰 실패는 내가 목사가 뭔지 모르고 목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답을 하셨어요. 어쩌면 목사의 그런 직분을 가장 잘 담당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 제 생각이 좀 명료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맞지라는 그런 정도로만 막연히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주 공감을 한다 생각을 합니다. 2004년 뭐 이제 20년이 지났죠. 그때로부터. 근데 그 시간 동안 지나면서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건 목사가 뭔지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목사가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 돼야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서 나오는 게 목회이기 때문에 더 많이 모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그렇게 좀 나름대로 제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도 고백하게 되는 게참 흡사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뭔지 모르고 아버지가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가 된지 이제 30년이 되는데 지금도 고백하는 건 아버지의 모습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서 계속 서투른 아버지로 산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심기일전하고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아버지로서 필요한 것이 뭘까 하는 것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 아버지들이, 육친의 아버지들이 최선을 다해도 잘 가르쳐 주실 수 없던 참된 아버지 모습,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모습을 주목하면서 누려도 바로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육친의 아버지를 통해서 매우 명료하게 아버지의 어떤 그런 모습, 본받을 모습, 그런 걸 지금 경험하고 성장한 분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매우 적어요. 교회 속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좋은 아버지 모델을 육친의 아버지 통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정말 손꼽을 정도밖에 안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육친의 아버지들이 다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까? 부족한 거를 알지만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그 시대는 그런 것이었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기가 참 쉬워요. 근데 아쉬운 거는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때 내가 그렇게 부족하게 여겼던 그 아버지 모습이 나에게서 다시 나온다는 거죠. 그걸 원치 않는데 그런 모습이 나올 때도 있고요. 또 아버지 모습을 찾으려고 해도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기억이 없어서 뭐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아버지의 진정한 모델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나갈까? 그런 이거 가정 속에서들 많이 무너지고 서로 다툼이 있고 충돌이 있고 가장 사랑받고 이해해줘야 될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열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그게 세상의 모습이죠. 갈피를 못 잡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아버지 모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모델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아버지가 되어가는 그런 새로운 결심을 세우고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메시지는 뭐 어머니 날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날 메시지라고 해서 어머니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죠. 아버지 날 메시지라고 해서 아버지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또한 우리 아버지들에게 이 말씀이 잘 연결되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살피면서 우리 하늘 아버지 모습에서 저희들도 자라가기를 결심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셨는데 요한일서 2장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씀을 지금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우리 한번 다시 그 13절만 16절부터 읽었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 사도가 지금 형제 자매들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안다 그랬어요. 사실은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적혀져 있지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압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압니까? 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닮아갑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답은 뭐냐면 이것이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와 계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눠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즉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좀 더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모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힌트를 얻어요. 뭐냐면 성령이 와 계신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와 계신 하나님의 영이 영을 나눠주셨는데 그 영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특징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그의 영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 세상이 얼마나 첫 번째 죄에 대한 것을 알게 하는데 그 죄라는 것은 어떤 죄냐면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적대시하는 죄입니다. 그게 세상의 죄예요. 근데 세상은 그게 왜 죄냐고 그래요. 내가 안 믿는데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죄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세상이 얼마나 예수님을 멸시하고 부인하고 복음을 미워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마다 그와 같이 세상에 비뚤어진 일, 예수를 대적하는 그 일에 대해 매우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이다, 죄다,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마음인데 특히나 우리 아버지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알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 아버지들이 또한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세상은 그런 거지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일을 보면 마음에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 오시면 죄, 그 다음에는 의죠. 의화라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그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말씀은 뭡니까? 세상이 주장하는 게 있죠. 뭐 우리 사람들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의로운 거다, 맞다, 힘 있다, 대세다, 그러면 그게 선한 거 아니냐. 우리가 선하다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그만이지, 그게 전부이지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근데 그게 의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세상이 의롭다고 해서 의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렇게 세상이 억지로 짜 맞추는 거짓 의를 벌겨 벗기시고 오직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만이 참된 의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시면서 그 같은 영원한 의를 우리가 더욱더 추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볼 때 그 의로운 기준으로 우리가 반듯하게 예수님을 알고 따라가기를 원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시는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라고 했어요. 자, 심판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얘기합니다. 사람 살다가 죽으면 다 그만인데 뭐, 죽으면 다 잊어지는 건데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어 표현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땅 위에 살다가 땅 밑으로 가는 거야. Six feet under. 그 얘기 아시죠? 그냥 6피트 파고선 묻으면 그 사람 그냥 거기서 끝난 거지 뭐 더 이상 고민할 게 뭐 있어. 그게 영어식 표현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한국도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에 뭐 잠 부족해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실컷 잘 텐데 뭐 그렇게 잘라고 그래? 뭐 열심히 살아야지. 누가 재워준대요 죽은 다음에? 네. 예, 앞으로의 그 나중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너무도 비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건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정말 우리의 영원한 삶의 첫 페이지를 여는 그 예일 뿐이에요. 그게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은 얘기를 하거든요. 죽으면 다 그만이다. 그냥 지금 내 몸 가지고 살 때 잘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나요? 사람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잘 지혜롭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델이에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근엄하게 뭐 하는 건 아니죠, 아버지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진리를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영적인 문제를 잘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주제들로 뭐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면 좀 수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은 경우라면 영적 진리를 말하는 게 갑자기 말한다는 느낌이 들고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영적인 얘기 나오면은 조금 몇 마디 하다가 뭐 그렇죠. 예, 잘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치가 참 많아요.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뭐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뭘 많이 하는 게 나한테 걸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정확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이라는 게 우리에겐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오셨잖아요. 특히 베드로에게 오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일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활절기 때는 항상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그런데요, 그 같은 하느님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완전히 계속해서 힘이 되어주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리더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해요. 리더가 무너지면 그 리더가 있는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낙심시키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낙심되면 다시금 회복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포기하든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그냥 흘려가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다시 한번 도전이라는 것. 그게 사실은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영적 리더도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꼭 필요한 일들이죠. 네. 제가 최근에 텔레비전에서 TV 프로그램인데 이 최강 야구라는 내용을 봤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최강 야구? 모르시는구나. 예. 그래서 최강 야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 뭐 한국에서는 엄청난 인기인 것 같아요. 대단한 그런 인기를 잡고 있는데 야구팀 얘기인데요. 이 야구팀이 특별한 야구팀이에요. 이 최강 야구팀. 뭐 영어로 또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Monsters라고 이렇게 뭐 이름을 왜 Saint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Monsters라는 그런 예, 팀 이름을 가지게 된 야구팀입니다. 근데 이 야구팀의 특별한 이 점이 대부분 은퇴한 선수들로 짜여진 팀이에요. 그럼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아요. 그 이전에 이름을 날렸지만 더 이상 이제는 뭐 현역 야구선수로서 수명은 다한 보통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현역들은 보통 20살 초반 뭐 많아봤자 20살 후반 정도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훨 넘겨버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카우트를 받고 그래서 다시 훈련을 받아요. 그저 감독의 훈련, 아주 혹독한 훈련이더군요. 보니까 감독의 훈련을 시키는데 그 감독 나이가 84인가 그러세요. 특별하죠. 그런데 그분이 딱 뭐 스윙폼 하나 딱 보면 한마디 딱 하면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약점인데 그걸 딱 지적하고 보강시키는 그런 거예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참 그 경험과 지혜라는 게 좀 놀랍다 생각을 했는데요. 여하튼 여든이 넘으신 이 노장이 감독이 돼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시키고 체력 강화해서 현재 한국의 프로야구팀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프로야구팀과 시합할 정도로 만들어가는 그런 에피소드예요. 제가 이제 그 목요일 날 좀 쉴 때 그 오후 시간에 좀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올해 봄 시즌 첫 번째 경기를 이 몬스터스 팀이 프로 야구팀과 붙었어요. 근데 이 프로팀 이 감독에게 이 은퇴 선수로 된 이 야구팀에 대해서 그 전력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고 아나운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질문하니까 그 상대편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은퇴 선수들 기량을 왜 파악합니까? 그 뭐죠? 아주 무시하는 거죠. 완전히 다 은퇴 퇴물들인데 뭐 우리가 걱정할 게 있어서 그런 거 하냐고.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무시하는 말. 그리고 시합을 했습니다. 시합을 했는데 6-2로 이겼어요. 은퇴 선수들이 그까마 얼굴 하얗게 질리고 그 상대방 감독이 말을 못하고 눈만 번득번득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승리 속에 만루 홈런도 있어요. 와, 놀라운 일 이러더라고요. 이 홈런 친 선수가 정성훈 선수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몰라요. 사실은 한국에 프로야구팀이 생기기 전에 저는 이제 한국에 없었으니까. 근데 약간 정성훈 선수는 나이가 44세예요. 44인데 수십 년 전에 최고 기량을 보이다가 은퇴한 지 꽤 됐지만 다시 도전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 만루 홈런을 쳐낸 거예요. 예. 알고 보니까 그 겨울에요. 봄이 오기 전에 겨울에 결심을 세우고 아주 세게 훈련을 했더라고요. 그 손바닥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손바닥에 물집 정도가 아니라 물집이 굳어져가지고 살 폐였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내가 20대에 경험했던 건데 지금 다시 경험합니다. 그걸 다시 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분들한테 맞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영적인 문제에 그게 적용이 된다 생각을 했어요.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본기를 다지고 훈련이 있고 그런 결과는 홈런을 쳐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홈런 치는 성장한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우리가 만루 홈런, 영적인 세계에서 만루 홈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로막혀져 있는 것, 또 이끌어줘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끌어주고 가로막혀져 있는 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만루 홈런이잖아요.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그냥 끝난 것 같이 베드로를 생각할 때 그 베드로를 다시 살려내주시잖아요. 우리 안에 오여서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일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더 섬기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것을 주님은 보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지를 않게 하신 것이죠. 다시 일어나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라 하시는 거거든요. 참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진리는 다 적용이 돼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히 오늘 아버지들이 결심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런 훈련에 임하시고 영적 교훈과 진리를 마음에 품고 가족들에게 그 같은 영적인 축복을 나눠주기로 할 때 주님이 돌보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힘이 되어주실 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나눠주신 마음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고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끝날까지 그러니까 승리하는 사람, 또 영적으로 주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모델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이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 그 말씀부터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래서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요, 예수를 믿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겠습니까? 사랑에 대한 이전에 없던 선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남이 어떻게 되든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더 골몰하게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측은함을 훨씬 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내가 힘들게 만드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정말 힘들게 그런 되는 일에 어떤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짠한 것이죠. 마음속에 힘든 문제가 뭐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없던 그런 사랑이 새롭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가능하시죠?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영적 필요를 특히 살피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누가 알든 모르든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 축복해주고 그런 것이죠. 예,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생활 변화를 우리가 안다면 확신한다면 지금 요한사도가 이 19절서부터 21절에 말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요 기쁨이요 아멘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19절부터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9절부터 21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계명을 주님이 주실 때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와서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면, 그러지 않는다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아버지들이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본을 따라 사는데요. 딱 하나만 더 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을 따라 사는 아버지의 삶에 필요한 자세, 예,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오랜 순종. 이거는 이제 고인이 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목회자들의 목회자라는 별명이 있었던 분입니다. 참 귀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지속적이고 오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이죠. 그리고 특히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한 리더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려면 같은 방향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long obedience라는 말을 했어요. 계속적인 지속적으로 그리고 오랜 동안 인내하며 하는 순종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들에게 참으로 귀한 그런 교훈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소한 일들 같이 생각이 드는 것들이 제법 있어요. 아버지들도 스케일이 크신 경우에 특히 그래요. 뭔가 확 개혁이 일어나는 것만이 뭔가 큰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주 작고 소소한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일이죠. 그게 가족들과 함께 영적인 일에 대화하고 가족들 위해 기도하고 성경 구절을 함께 읽고 또한 가정 예배를 어떤 게 뭐 자주 못 드리더라도 그렇게라도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 작은 일 같지만 그러나 한 방향으로 주님을 사랑하자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버지들이 꾸준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가는 길입니다. 작고 소소해 보이지만 꾸준히 진행될 때 우리 아버지들 마음속에 있는 게 있어요. 가정이 일어나고 자신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될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에 딱 맞춰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하나 카운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어야 할 때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아버지들의 꾸준한 헌신을 통해 영원히 선한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꾸준한 헌신을 통해 영원한 나라에 선한 열매가 맺히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커다란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오늘 내가 알고 순종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사랑하고 또한 영적인 온전한 것을 따라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들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함께 살고 또 우리가 서로서로 그런 일을 축복해주는 그런 참빛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